하나님은 시골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도시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는 예수님께서 늘 세대에 대한 평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증상들,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고린도라는 음란한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계획하십니다. 두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십니다. 복음을 들고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 도시를 세우기 위한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조치는 바울이 들어가고 늦게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동역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리셋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취하는 하나님의 조치는 직접 은혜를 하늘로부터 부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2장 4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은사,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 도시에 당사자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그리스인 공동체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 교회다, 너희들 의롭다 하고 신분 변화를 칭의, 의롭다고 칭하시는 칭의로 인정하시지만 걸맞는 수준을 갖추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큰 진리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담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머리가 큰데도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눈먼 분들이 코끼리 다리 만지며 상상하고 말하듯이 우리는 내가 가진 이 작은 신앙적 경험과 내가 알게 된 이 진리가 마치 내 작은 머리에 꽉 찬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남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네 편 내 편이 갈라지는 갈등과 분열이 고린도 교회에 조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는 성적인, 법적인 이런 많은 문제들이 쓰레기같이 이 교회 안에도 쌓여지고 또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고린도 도시와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사도 바울이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가슴앓이를 시작합니다. 안타까움으로 편지를 쓰죠.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사랑과 가슴으로 삶으로 살아 보이는 사랑의 거리가 얼마나 뭔가를 바울 자신도 알고 있고 또 이 편지를 읽는 당사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카드를 하나 꺼내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카드였습니다. 은혜 카드. 나같이 교회를 박해했던 가장 작은 자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다. 이거 은혜 아니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한 절에 은혜라는 말을 세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란 말은 사도 바울의 단골 메뉴인데 그의 모든 편지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 바울이 아마 우리 서울에 살았다면 은평구에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 편지를 마무리할 때도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바울이 결혼해서 딸 낳았다면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벽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의 편지에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표현들, 이 은혜를 다 정리를 하면 아마 세 가지 상자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상자 이름을 명명하는데 존재 은혜다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존재 은혜. 내가 나된 것은 나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 수십 년 전에 이 땅에 내 존재가 시작이 됐다. 그런데 나라는 이 존재, 난 누구냐? 가끔 묻고 싶을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외로울 때, 찬바람 불 때,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심심할 때, 나 누구냐? 나 누구냐? 묻는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실은 아, 나라는 존재의 원인은 내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의 주인도 내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피조물이고 객관적 존재인 나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철저하게 자신이 내가 누구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으면 내가 이 땅에 존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내가 택해야 되고 내가 그 나라를 그 시대를 택해야 되고 내 모습도 내가 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뭐 하나 내가 택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이름도 제가 택한 게 아니에요. 제 큰아버지가 술 드시고 실수로 장봉생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 나라는 존재는 주어진 존재, 보내진 존재, 위로부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존재, 내 존재가 결국은 혜택을 입은 수혜자였기 때문에 아 이것은 존재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어디서 왔느냐? 모세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아, 난 누구냐? 출생의 비밀. 그런데 내가 지금 이집트 왕자야.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 광야로 도망갔어요. 난 누구냐? 맨날 양치다 보면서 난 누구냐? 그러는데. 그런데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다시 돌아가라.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아니 그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다. I'm dead, I am. 난 나다.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이름 여호와라고 가서 소개해라. 그러면서 나는 나다라는 그분이 지금 그 앞에 있는 모세, 나를 있게 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의 주리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나는 나다라고 말한 그분에게서부터 내 존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존재라는 점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점에서 아, 내 존재가 은혜다. 저는 요새 이것을 더 깨닫는지 아니면 늙어가는지 이렇게 거울로 나를 보는데도 눈물이 나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 하나를 보면서도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난다 그랬더니 누가 말하기를 여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점점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군요. 저는 지금 서서 이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존재한다는 게 은혜예요. 이것이 존재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상자의 이름은 구원 은혜라고 붙였습니다. 구원 은혜. 내가 나 된 것은 된 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연인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내가 그 전에 일어났는지 그 당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은 되어진 나를 보니까 세상에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그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어서 열심히 믿어서 구원 얻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은혜로 인하여 그 글자가 크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조차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느냐? 내가 믿는 내용인 그분이 나를 구원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내용, 바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구원받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야,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구원받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었구나. 이것을 아니, 이 또한 은혜인 줄 알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야, 이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틀림없다고 제가 주관적으로, 제가 인식론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건 철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는 내용인데 아니 어쩌면 내가 이렇게 생생하게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 구원이 나에게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제 이름은 의심해도 제가 구원받은 게 별로 의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믿어요. 만일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라면 저 잘 안 믿습니다. 전 제가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제가 뭐 해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100% 순수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거 없는데도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눈 뜨면 확실한 이 구원의 자리가 분명히 외부에서부터 위로부터 온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 은혜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어릴 때 지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야, 끔찍합니다. 성경에서 본 그 계시록 19장 20장에 유황불 불못,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벌레 구더기도 죽지 않는 뭐 소금 치듯한 그런 끔찍한 영원한 고통의 현장, 그곳을 천사가 나를 구경시켜주는데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들은 온갖 더러운 것들 불타는 속에서 그 입을 혀를 막 쪼아먹고 있고 옆방에 가니까 성적으로 이상한 짓을 한 것들 그 생식기를 막 그냥 그러고 있는 그 어릴 때 시험 들 만한 그런 현장들. 와, 지옥, 나 지옥 싫어요. 나 지옥, 지옥 싫어. 그러니까 그래, 그러더니 확 던지는데 보니까 언덕에 던져진 거예요. 보니까 십자가 세 개가 있어요. 주일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십자가 세 개의 가운데는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기어 올라가서 가운데 십자가를 탁 끌어왔는데 보니까 위에 누가 달려있는데 머리에서 팔에서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제 몸에 확 적시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제 몸이 가벼워졌다니까요. 그리고는 언덕을 넘어가니까 제가 뭐 많은 곳을 여행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멋있는 정원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기가 천국이구나. 와, 여기가 천국이야.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 이상하게 앞으로 가는 거고 개그름처럼 옆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안 돼! 그러면서 깼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제 마음에 알려주시고 겪는 이 땅의 지옥 같은 고통의 그 순간순간들을 겪으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구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3등칸에서 1등칸으로 옮겨가는 그런 구원 말고 도대체 내가 거기 있어서는 안 되고 들어가서는 안 되고 경험해서는 안 되는 그곳으로부터의 나의 구원이 있어야 그게 더 감격스러울 텐데 도대체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냐? 그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저는 뭐가 제일 감사하냐 그럴 때에 첫 번째 목록이 천국 가게 된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지옥 안 가게 된 게 감사해요. 지옥 안 가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뭐 천국 저 안 가도 좋습니다. 지옥만 안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다가 좀 수정한 적도 있지만은 정말 지옥은 가. 사는 게 지옥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지옥이 따로 없다. 사는 게 지옥이다. 그 거짓말이에요. 지옥이 따로 있어요. 그 지옥 가지 않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바울은 이 은혜를 얘기하면서 바로 부활 얘기로 들어가잖아요. 죽음을 넘어 우리가 지옥가 될 사람인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그런 거 없다. 영원한 사망 지옥 그런 거 우리 없다. 이게 바로 은혜다. 은혜. 나에게 임한 은혜.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자는 사역 은혜입니다. 존재의 은혜, 구원 은혜, 사역 은혜라고 붙였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건 바울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볼 때도 정말 이 사람 고생 많이 했다. 그의 가족적인 혼자 사는 외로움, 또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의 생애가, 야, 다른 사도보다 정말 수고 많이 했구나. 그 자기가 생각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더 수고했고, 내가 더 수고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참 이 표현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게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그 고생한 것조차도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수고였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다루시는 이 은혜 방식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거래 관계에 익숙한데 거래는 반드시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무조건적인 순수한 자발성을 유도합니다.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하다. 그럴 때는 무조건적인 헌신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군대 가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힘들게 훈련시켜놓고 끝날 때 어머님 은혜 부르기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애국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은혜를 부르는데 왜 나라 사랑만 막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막 그냥 휴전선 넘어서 막 평양까지 총 들고 가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어머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역의 동기도 은혜고, 사역의 내용도 은혜고, 그 우리가 흔한 말로 은혜 받으면 뭔가를 막 하고 싶고, 은혜가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싫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경험들도 역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사역의 은혜.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아이 하나가 흥분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목사 할래요. 왜? 앉아서 조는 것보다 서서 떠드는 게 훨씬 낫겠어요. 자기를 재우는 설교를 자기는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겁니다. 예? 고마워해야지. 이 불편한 자리에서 재우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데, 예? 모든 걸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를 쳐다보고 계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3년 전에 서대문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우리 교단 그 정부 교사 수양회에 한 90분짜리 특강 겸한 설교를 하라 그래서 장대비를 들고 새벽에 갔더니 입구에서 머리 허연 어르신 한 분이 차를 세우는데 알 것 같아요. 시골 바닷가에 몇 명 안 되는 아이들 데리고 젊은 집사님으로 주일학교 교사하던 어른이었습니다.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되신 거죠. 경상도 버전으로 장봉생이라는 강사 명단을 보고 가아가 가한가 싶어가지고, 워낙 이름이 독특하다 보니까 동그라미 세 개가 다 굴러가니까 제 손을 꼭 잡고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장봉생 목사님. 어릴 때부터 뭔가 달랐다.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또 소개합니다. 이분이 장봉생 목사님. 어릴 때부터 뭔가 달랐다.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이분이 장봉생 목사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뭔가 달랐다.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첫 번째 사실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덕담입니다. 그런데 딱 정해진 속줄로 인사를 시키더니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사들도요 어디 가면 들떠서 밤에 잠을 안 자는 모양이에요. 잠 모자라죠. 비는 쭉쭉 오죠. 아침 9시 분위기는 착 가라앉았죠. 설교하는 저도 졸리죠. 듣는 사람은 졸다가 넘어가는 사람도 있죠. 코를 골다가 칵 하고 멈추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딱 걷어치우고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중간쯤 지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듯이. 아, 막 취임새를 넣어주고 막 웃고 감동을 하고 반응을 보이고 하는데, 아, 그 순간에 내가 목회해야 됩니까? 그 생각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괜찮은데, 아, 내 설교가 드디어 물이 올랐구나. 하나님, 제가 한국에 들어오길 정말 잘했군요. 조금 뭐 자제시켜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뭐, 하, 뭐. 마치고 났더니요, 세상에 설교 후에 기립박수 처음 받아봤어요. 제가 뭐 이번에도 기대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제 손을 꼭 잡고는 그분이 또 인사를 시킵니다. 이분이 장봉생 목사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뭔가 달랐다고.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리고는 한 줄이 더 붙었어요. 내가 가르쳤다고. 그건 들어보고 하려고 숨겨놨던 거예요. 들어보니까 잘하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가운데서 옆에 사람 쑤셔가면서 분위기 풀어서 물꼬를 틔워서 잘하게 만들었거든. 중간에 분위기가 반전된 게 가운데 앉아서 그 어르신이 옆에 사람 깨우고 박수를 일부러 치면서 썰렁하게 혼자 허허 웃다가 창피당하고 그런 수고를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올라오는데 다시 제 손을 잡고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장 목사, 고마워요. 저한테 고맙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멀려 그리고 올라가세요. 그분은 저한테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그분에게 고맙다 해야 되는데 왜 그분이 나한테 고맙다 해야 되는가? 저는 그분에게 별로 고마운 게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제가 한 고생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시골에 살고 싶었겠습니까? 청소년 시기에 나도 도시 구경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거기를 떠날 수 없었던 이유가 그분의 수고의 내용이 되어주려고. 내가 있어야 그분이 교사를 할 거 아닙니까? 가르칠 애가 있어야 교사할 거 아닙니까? 교사를 해야 주님 앞에 뭔가 받은 은혜 보답이라도 하고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수고했다고 상까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분 곧 천국 가실 겁니다. 연로하시고 병약하세요. 너 뭐하다 왔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면 주의 일 하다 왔습니다. 주의 일이 뭐냐? 사람을 세우는 일이죠. 누구를 세웠느냐? 이름 대봐라 하고 뚝 대는데 장봉생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 얼굴 큰 개 하고 장봉생 이름을 기억하실 때에, 그래, 정말 걔 사람 만드느라고 수고했다. 걔는 목사가 돼서도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저 때문에 그분이 인정을 받으시고 상을 받으신다면 그분이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시골에서 세 번이나 파출소에 갔겠습니까? 예? 그분이 저를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파출소에 간 거예요. 예? 제가 왜 두 번이나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절 찾아다니고 다니느라고 왜 내가 이래야 되느냐 할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놈을 찾아다니는구나. 나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은. 그리고 수고했다고 주님께 상 받게 됐으니 제가 수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래서. 저 때문에 그분은 상을 받게 됐으니까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런 논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때 내가 참 실수했지. 지금은 너 그 전 사람이 좋았는데. 비만 오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이 좋았다. 아니, 이것은 도대체 돈도 못 벌어오는 게 밥만 많이 처먹고 있네. 에? 내가 어쩌다가 이 집안 사람이 되고 내가 어쩌다가 이 시대에 내가 어쩌다가 분단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 존재 자체가 고통스러운지 이 짐이 이렇게 무거운지 온갖 우리 주변에 수고할 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상은 수고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더 수고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데, 수고할 내용이 있어야 수고를 하지. 키운 것도 없는데 애는 알아서 크고 있고,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집안은 잘 돌아가고 있고, 교회는 내가 섬기며 사역하는 것도 없는데 열매는 풍성해지고, 도대체 주님 앞에 가서 너 뭐하다 왔느냐? 밥 먹다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냐고요. 적어도 내 주변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내 등골이 빠지게 만드는, 내 가슴을 넘어지게 만드는, 내가 잠을 잃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즐비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시오.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섬겼던 젊은이 둘이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을 할 데 하나 없는 귀한 신앙생활. 누가 봐도 저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저런 가정 복주시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지. 그럴 정도의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상한 애가 나온 거예요. 그 애기를 보는 순간 엄마가 경악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촉 처진 이상한 아이가 나왔는데 이럴 수가, 이럴 수가.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뭘 안 했습니까? 내가 한다고 했고, 누가 봐도 저렇게 살아야 한다 할 정도로 정말 우리 최선 다했습니다. 그 남편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병원을 뛰쳐나갑니다. 울면서 길을 봐야 합니다. 저 구수진 곳에서 저 밖에서 하나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애를 우리한테 보냅니까? 그러나 곧 눈물을 훔치고 다시 병실로 들어와서 아내를 끌어안고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야 되겠는데 어느 집에 보내면 가장 좋을까? 누가 가장 믿음이 좋고 누가 가장 사랑이 많고 누가 가장 불평하지 않고 누가 가장 오랫동안 이 아이를 보살펴 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이 땅에 필요한데 어느 집에 보내는 게 가장 좋을까 하고 찾다가 이 사랑스러운 부부가 가장 잘 하겠구나. 그래서 너희에게 보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열어주지 않습니까? 왜 날 몰라줍니까? 하고 원망할 때 많지만 시편 116편 12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주님, 날 구원하신, 내 존재를 잊게 하신,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보답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삶으로 보여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걸음 잘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고백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무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수고의 길 계속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